요나단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산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김현 목사님 나오셔서 모범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같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가겠지만 하나님은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간의 힘으로 하나님같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교만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온전해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범된 교회입니다. 이 모범이라는 것은 본이 된다, 표준이다 그 뜻이죠. 또는 본받을만 하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는 본받을 사람이 있고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장례식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면은 누가 대피기들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부모님 신앙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부모님 신앙 보니까 겨우 주일날도 나올까 말까, 봉사는 전혀 한 적도 없고 교회는 나오지도 가끔 못하고, 그런데 세상에 본받을 사람 없어서 아무리 차례를 놔줘서도 그렇지 신앙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어떻게 신앙 없는 부모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물론 그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본받게 해달라고 해야죠. 표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본받는다는 것은 표준입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가정도 본받을 가정이 있어요. 모범된 가정. 그런 가정은 우리가 본받아야죠. 고넬료 같은 가정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엘리는 아무리 제사장이었지만 그 엘리 가정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아들들이 아직 못됐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가정,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본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회도 본받을 사회가 있고 본받아서 안 될 사회가 있습니다. 모범된 사회가 있고 모범되지 못한 사회가 있다 그 말이죠. 나라와 국가, 민족도 그렇습니다. 본받을 민족, 본받을 국가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모범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범되지 못한 나라는 따라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가정, 사회, 국가를 말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도 모범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 바라볼 때 야, 저 교회 참 본받을 만하다. 그래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열심히 전도도 했겠지만은 모임에 힘썼고 전혀 기도에 힘썼고 그리고 나눴다고 그때 이 근처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그들 보고 본이 돼서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정말 본받는 교회, 정말 모범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받을 만한 교회, 모범된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크다든지 아니면 교세가 커서 돈도 많은 사람들, 판검사가 많이 나오는 교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대통령께서 나오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모범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성도 수가 많다고 해서 그리고 재직꾼들이 많다고 해서 조직력이 좋다고 해서 본받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본다면은 예배소 교회라든지 거기 라우데 교회라든지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사대 교회 같은 거 보면 대단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천망들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도 많지 않냐고 조직력도 없고 돈도 없고 훌륭한 사람도 모이지 않은 서머나교회 같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나가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것도 큰 교회가 아닙니다. 조직력이 이렇게 강한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도만이 하고 성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아 교회는 엄청난 부자.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마마 내가 보기에는 스크린인데 큰 요새 같으면 큰 스크린 벌써 해놨을 거고 아마 이 저 프로젝터도 아주 몇십만 불짜리 같다는 거고 파이펄견도 아마 몇백만 불짜리 같다는 거고 대단했을 겁니다. 우린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야, 네 가난한 것을 좀 들여다볼 줄 알아. 네 벌거벗은 것을 좀 깨달아라. 안약을 사서 눈을 뜨게 하고 네 영적 삶을 들여봐라.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그 당시에 두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체입니다. 그것이 시작된 교회고 그 당시에 성도수가 약 한 20만, 30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요. 모범된 교회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으러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뜨겁게 패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제자가 순교당하는 것을 기계해가지고 완전히 핍박이 와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는데 예루살렘에서 자기 민족, 자기 도시에서만 복음 전할 자지 바다 건너, 강 건너, 도시 경계 건너 다른 데를 갈 줄 모릅니다. 내 교회만 클 줄만 알았지 다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몸 담그기 때문에 내 교회입니다. 내 몸 사랑하듯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우리는 똑같이 사랑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모범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는 교세가 예루살렘보다 훨씬 적었지만 모범된 교회입니다.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도 안디옥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디옥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모범된 교회가 됐습니까?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모범된 교회가 되었습니까? 첫째로 안디옥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을 시작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한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웠고 먼저 기도하고 일을 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절서 4절여 짧은 여 두 6절 가운데서도 금식이라는 기도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교사를 뽑을 때도 금식하고 기도해서 교사를 뽑았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재주가 좋아, 말재주가 좋아, 말 잘해. 그런 사람 뽑지 않았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성령이 불러시킨 자를 뽑았습니다. 바울과 선교사를 바울을 보낼 때도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주님에게 나오는 교회예요. 주님 앞으로 가는 교회예요. 주님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순서를 하나에 메꾸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야, 참 오늘 기도 참 훌륭하게 잘했다. 야, 기도 참 아주 조리게 잘했네. 그런 말 들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잘하다 칭찬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기도는 헛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지, 이거는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란 말이 뭐냐면 우리는 평생 동안은 기도하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사람하고 말할 때 하나님을 물어봅니다.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이런 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 이런 교회는 첫째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엽기 33장 26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의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말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은 응답이 안 올 수가 있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지금 내가 말하면 그대로 하는 말씀은 나한테 들립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가인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말했죠. 아브람 말할 때 하나님과 대화했죠. 아브람 하나님과 대화했죠.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청산지수 같이 막 혼자 떠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으로 마음속에 들려줄 수도 있고 과거였던 들었던 설교가 다시 상기되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것이 다시 기억나게 해서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고 읽어뒀던 성경 구절 중에서 딱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 말씀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했죠.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라.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싸우고 다투고 살인해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충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고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천국에 두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에게 칭찬한 것보다 하늘나라 가서 하는 게 칭찬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이름이 무슨 이름을 붙였든 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 주님을 높이는 교회는 다 성장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하고 선교할 때 참 도와줄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도와줄 수 있어야죠. 선한 일에 풍성해서 얼마든지 협력하시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거지. 여러분 사업 잘 돼가지고 정말 사치하고 허영에 사로잡히라고 축복하는 건 아닙니다. 다 자사기 원하죠. 잘 먹고 자사기 원해요. 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구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두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여 능히 구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밑에 아홉 제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여보시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은 제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럽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어린아이 좀 보십시오. 얘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귀를 꽉 막아 말을 못 알아듣고, 말을 못 알아니까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것만은 끝난 게 아닙니다. 정신까지 사로잡아가지고 불 속에 막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으니까 얘가 불물을 가지고 막 뛰어들어가서 언제 불에 타 죽고 언제 물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우리 다니엘이 조금 부산해가지고 어렸을 때 보면 한 두 살, 세 살 보면 이런 구루스를 떠하던데 이제 먹는 거 사러 가게 되면 걔는 꼭 이 개같이, 강아지같이, 좀 개보단 강아지가 좀 부르게 났지? 이게 여기다가 목에다가 맹관이지만 이게 어깨를 해가지고 이렇게 뚝 해서 허리띠를 띄워놓고는 거기다 줄을 매다 그걸 끌고 다녔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금방 그 선반에 겨려가서 선반에 우르륵 떨어지면 그냥 그 가게 주인이 와서 막 날보고 야단을 치니까 그래 붙들고 다니다가 물건 사다가 어쩌다가 그만 물건에 정신 빠지고 그만 애가 없어지면 여지없이 그래. 얼마나 힘든지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불 속에 막 데려가, 불 속에 물 속에 들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떠들잖아요. 얘들아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때 이 아버지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전지 전능하신데 그걸 몰라 물어봤습니까? 이것은 본인으로 하여금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을 시키고 신하게 만들고, 그러면 사람이 못하게 되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걸 확인시킨 다음에 인간은 이제 손 뗐다, 인간은 할 수 없다, 이것을 갖다 완전히 확인시킨 다음에 주님은 역사하려고 물어본 거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 그 말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의사한테 가야 소용도 없어요. 심리학자한테 가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셨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기만 해라 너는.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순간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에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면서 분하니까 그냥 곱게 나가지 않고 어린아이를 팍 거품을 흘리게 하고 눈을 시까닥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는 손을 벌벌벌 떨게 만들고 나가 작발하게 만들고 나가버렸어. 사람들 보니까 죽었잖아요. 사람 죽을 때 그렇게 죽죠? 곱게 죽은 사람은, 믿는 사람은 곱게 죽어도 안 믿는 사람은 막 눈 막 뒤집어지고 막 손이 막 뒤뜨고 그걸 용을 쓴다 그래요. 그 속에는 용은 안 나가려고 사지육체를 막 자꾸 늘어지는데 악한 죽음의 사이가 막 잡아 땡기니까 이게 몸이 막 이렇게 비틀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그냥 끌려나가는 거예요. 난 그거 봤어요, 영적으로. 여러 번 봤습니다. 끌려나가는 사람들. 나는 이 단상에서 한번 죽은 적이 있어요. 설교하다가 내 영혼이 빠져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죽었는데 이거 때문에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들은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눈이 막 그냥 훅 뜨고 막 손이 뒤틀리고 거품이 확 나니까 죽었다고 했죠. 그럼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일어나니까 깨끗 지나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일대 그 아홉 사람이 그렇게 합쳐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려고 해도 못했는데 예수님 혼자서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를 고치고 귀를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게 바로 이겁니다. 집에 들어가 제자들이 종령이 묻자되 부끄럽다는 사람들 앞에 물어보기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사람들 가고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하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째여 능히 그 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간단한 대답이. 아! 나는 하나님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했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들이 어떻게 쫓아내? 네가 어떻게 고쳐? 그러지 않았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정신 딱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여 진실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를 행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다 위에 걸어가셨습니다. 바람을 잠잠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렸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셨지만 동등됨을 다 포기하시고 육신을 몸쓰고 완전히 사랑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게 되면 나사라 예수에게 거기 보면 나사라는 말을 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는 난 고향이 아니에요. 자라났어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라났어요. 결국은 거기서 목수일했어요. 그분이.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거기다가 존칭을 안 써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그러지 않아서 주라는 거 안 붙였어. 나사렛 예수에게. 우리가 똑같은 걸 알리기 위해서 일단은 성령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음에 저와 두루다니며 착한 일도 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거는 누가복음 4장에 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가 40일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은 후에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건 왜 부어주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먹은 자를 열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케 하려고, 묶인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놨지. 아니면 누가를 통해서 기록했든지.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 누가 썼습니까? 누가 쓰는 상관없어요. 성령이 기록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이로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세 번째, 기도하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보니까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저절로 사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저주 기도하란 말입니까? 아니지요. 축복 기도하라고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병이 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돈 가지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를 할지라도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자식을 엮이려고 삐뚤어 나가고 마약 중독자고 알코올 중독되는 거 대통령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인데도 딸이 뭐 하다가 걸려서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금방 나왔지만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인데 아들은 마약 중독자 되지 않았어요? 박지만이가 이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청해야 돼? 도와달라고? 능치마자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짖고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아무리 철야 기도하고 아무리 아침 저녁 기도해도 하나님 절대로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타고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은 줄 아느냐? 내가 손이 짧아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준 줄 아느냐? 네 죄가, 네 죄악이 너와 나사를 갈아나갔고 나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 자리에 죄 앉은 사람 있어요? 나와보세요. 손들은 아주 단상에서 설계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몽땅 한번 얘기해보세요. 죄 앉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 응답밖에 다 틀렸잖아요, 벌써. 그러나 한가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나 우리 인간들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지으셨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열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교제 회복의 길도 열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야! 너희가 하나님하고 교통이 있다 그래? 교제가 있어? 그렇지. 여러분 오늘 뭐 합니까 지금? 교통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예배는 보러 온 겁니까? 드리러 왔습니까? 그 야하고 참 찬양 잘했다면 그 잘못된 거예요. 찬양할 때 같이 드렸어야지. 뭘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했어요. 드렸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뭘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죠? 은사도 주시죠? 병도 고쳐주시죠? 상한 신령도 치려주시죠? 이게 교회래요. 이게 시간만 되면 주일만 되면 뭐 꼬박꼬박 교회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통을 하는데, 아 우리가 교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요. 왜? 교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헌금 드렸잖아요.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찬양들이 하나님 받으셨죠. 교통했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헌금 가져왔다고 내가 받는다고? 헌금 낸다고 하나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불 내서 야 그 시지껍등하다 안 받으시고 10만불 내서 야 이건 받아야지 그러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만불 내는데 안 받으셔. 10전짜리 내는데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셔. 그때 와서 이제 헌금 다 조금 하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헌금 내서 나한테 드리려고 하면은 나를 좋아서 나하고 화목하자. 이게 재물이 화목 재물이거든요. 화목 에? 하자 그러는데 야 보이는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한 내가 안 보이는 나하고 어떻게 화목하겠냐? 너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그랬어. 응? 과실 있는 자에게는 용서해주고 오라 그랬어. 그렇다면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 그렇죠?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짓으면요 교제가 끊어져요. 아무리 부리고 철회고 벼야 소용이 없어요. 금식을 40 아니라 40 이상 더 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40을 100번 해야 소용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죄가 없대야 자기는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스스로 속는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장들어서. 그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너희가 너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 안 할 수도 있지. 나는 죄 짓나 뭐 저 사람이 죄 짓지. 나는 죄 짓은 적이 없어.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계신 분이시라.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니라. 뭘로요? 예수의 피로. 그것도 역시 예수의 피입니다. 구원도 예수의 피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교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그냥 구하란 말 안 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구하라고 했지. 구하는 건 일방적으로 내가 달라는 것이고 기도는 일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말하자면 뭘 달라기 전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잘 사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정력으로 구하는 것인지 잘못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다 기도하면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간 것은 받을 믿으라 해놓고는 그게 24절이고 25절에 가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개가 혐의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구하는 걸 받으려면 내 죄가 없어져야 돼. 그렇죠? 근데 내 죄가 없어지려면 다른 사람 죄를 먼저 용서해 줘야 그게 해결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확실해졌어요? 제가 지금 틀리게 말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하려고 아주 그냥 애썼습니다. 혼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딱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담이 무너져야 돼.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 죄를 고백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사해 주시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 그 조건은 뭐냐면 나에게 죄를 진 자, 나에게 과실 있고 날 원수같이 생각한 건 날 짓밟고 괴롭힌 자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줘야만이 내게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대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명이 하나가 있을까 말까. 우리에게도 가만 보면 성도 간에 문제가 꼭 생기고 보면은 내가 중간에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보면은 성경학은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밝혀줘야 돼요. 몰라요. 몰라.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그랬어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저절로 되게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다 걸리잖아. 기도하다 보면 다 걸리잖아. 걸리잖아. 예? 걸렸으면 그걸 해결해야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지. 이제부터 원수를 위해서. 이게 원수가 사랑이 가요? 나 핍박한 사람이 사랑이 갑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야죠. 아버지 축복해 주셨구나. 제가 옛날에 여기서 예레 와서 팍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고 하나님은 전자시간 하나님께서 다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자고는 제단에 와서 막 기도해서 뭐라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가 고쳐될지 깨닫게 주셔서 이 환경을 듣고 내가 만약 그런 환경을 좀 그런 기도 했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런 기도를 했죠.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이름을 대가면서 저들을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시오. 계속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 나를 복을 줄 걸 믿고 또 무슨 기도하냐면 내가 이런 게 다 그동안 믿음이 오는 거야.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교통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하면은 나를 좋아하신 그 사람 더 좋아할 거야. 알아들었어요? 네? 가까운 사람이 정당이지 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지.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중간 밤에도 낮에도 하면 얼마나 무릎이 아프고 얼마나 어떠든 춥고 어떠든 막 오금이 쑤시고 그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성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나가는 게 기도하는 거죠. 저 기도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려면 야곱이 잠깨요.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돌단사 뭐해 기대 돌단사가 얼마나 힘들어. 그랬더니 나를 그렇게 그랬던 분들이 지금 나이들이 다 드셨어요. 바깥에서 어느 분이 얘기하면 거기 저 아가페교회 김현 목사 가보라. 그분이 참 그 성경인 데는 베테랑이니까 잘 지내. 여기 가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합창의장에 온 것도요. 여기 이 동네 훌륭한 목사님이 여기 속에서 오신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게 되면 그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 계속 하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고 기도 자꾸만 내가 걸리니까 내가 한마고 맥혔으니까 이걸 뚫기 위해서 나하고 맥힌 사람을 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풀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어줄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사람 묶으면 하늘에 묶어주는 거였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기도 들어준다고. 근데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른데 될 때 뭐예요? 둘이서 지금 원수가 됐는데 풀지 않고 맺힌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어? 우리를 우리 하나님하고 맺힌 거 없어? 하나님 앞에 다 잘했습니까? 번번이 실수고 번번이 우리는 과실이 많은데. 그래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저절로 사랑이, 마음에 사랑밖에 남는 게 없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내 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야,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기도 하라, 축복기도 하라. 이제부터 누가 제일 믿고 누가 제일 날 괴롭히는지 그 사람 골라가지고 맨날 축복하셔야 돼. 주야 축복하셔. 근데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해야지 그 건성을 입으라면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이 나가요. 기도하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모범된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구제하는 교회. 사도행전 11장 29절 보니까 제자들이 가깝고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도를 내기로 작정하고, 뭘 내기로? 부도를 내기 작정하고. 그러니까 구제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배역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영혼이 죽을 우리 영혼을 구해 주신 분이에요.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구제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구제할 줄. 이 구제라는 게 뭡니까? 구제는 자비, 긍휼, 사랑에서 오는 게 구제입니다. 여러분, 자비가 없이 긍휼을 베풀게 되면은요 잘못되죠. 사랑은 해도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지가 좋아서 막 빨개 나고 앉아있지 줄 줄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서 자비궁휼하게 하는 건 인간에 밖에 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는 궁휼은 사랑은 구제를 놓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구제하게 돼 있습니다. 한 푼이 있으면 주고 싶어 하는 거. 나보다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 거. 저절로, 저절로 누가 하라 하는 게 아니라, 예, 구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첫째, 구제하는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베풀어야죠. 네? 두 번째로, 구제하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보면 그 청년이 가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부자가 청년인데 부자가 됐어. 어떻게 부자 되는지 몰라. 나이도 젊었는데. 아마 열심히 일했든지 꼬박꼬박 모았다든지. 그런데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돈도 많지 높은 권력도 있죠. 젊었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물은 게 한 가지 뭘? 가진 거 다 있는데 없는 게 하나죠. 영생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줄 알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주님 그런 일을 내가 당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치고 이성적으로 취한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응? 젊은 사람이 나가서 그래 공직에 있으면서 어떻게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에? 부모를 모신 사람이 공격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 했어요. 그럼 완전해야 되는데. 예. 그 청년이 가르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래서 부족한 게 뭐예요? 부족의 반대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구제하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구제죠. 그러면은 뭐라 했어요? 네가 온전해진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가더라. 돈이 없었으면 차라리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싸내고 했을 텐데 많으니까 그 내기 아까워서 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섯 가지 다 온전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못했어요. 온전치 못하죠.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구제하는 교회는 넘치도록 풍족한 교회가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뭐라고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도 계산해 주겠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뭐라고 하는가? 후토 구제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교회는 섬기는 교회예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교회에 머물게 하더라 보냈어요. 타격. 그렇게 훌륭하게 키운 사람 교회에서 일하면 얼마나 더 다 보내버렸어요. 우리 옛날에 이겨서 훌륭한 사람 다 나가서 다 보냈죠. 다 보냈죠. 나중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라는 뜻이 뭐냐면 카탈레오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선포하다, 전도하다, 전파다입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것은 내 민족, 내 도시만이 아니라 타 민족에게도 나가서 바다 건너 외국에도 이게 선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내 민족을 먼저 하지만 그 다음에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지켜 행하게 하랬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온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만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구원 종량받으라 그러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은 주라고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아니 들어보지 않은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다 부르심을 받고 전파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전해야 돼. 우리는 반드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야 두려워 떨지 말라. 나니 안심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를?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는 거 성령 받아 능력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나 끌려고 받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혼 살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 그러면은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성교는 게 그래서 바로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죠. 그러면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명령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 오도록 박해가 오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이 선교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온 교회 다 해야 돼요. 성교하는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교회다. 두 번째 성교하는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안 줘야 하나님을 못 믿어. 알 수가 없어. 반드시 전도하는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예요.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선교하는 교회는 장차 별과 같이 빛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 의의 길로 많은 사람을 이끈 자는 하늘에 별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한 게 뭡니까? 주님께로 인도하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됩시다. 선교하셨어요. 기도하세요. 후제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 아이들까지 선교에 동참하는 지체가 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지체들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없는 사람 무시하고 없애지 않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